세상은 왜 기독교인들을 미워할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실 성도들이 세상에 실어버린 바 되고 미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주님께서 19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성도의 정체성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말인지 사랑한다. 우리를 세상이 사랑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게 불행일까요? 축복일까요? 뭐 정답은 축복인데 그거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근데 현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합니까?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진다. 이거는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하냐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을 모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가 또는 성도 개개인이 세상과 굉장히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잘못된 일일까요? 잘하는 일일까요? 좀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세상 성도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잘하는 일일까? 잘못된 일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사실 세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듣고 인정받고 정말 좋아하게 되어지는 대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는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세상이 우리 좀 봐줘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아양뜰 필요는 하나도 없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잘 섬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변 동네 이웃들에게 또는 속해 있는 세상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고 이해할 때 가장 최선의 길이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세상과 잘 어울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어둠,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빛의 강도를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100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빛의 강도를 1%만 줄여도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그 빛의 강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진다든지 하면 뭐 거리로 이야기를 하더만요. 뭐 정말 거리가 1m만 앞으로 온다든지 1m만 뒤로 간다든지 해도 지구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빛의 강도를 우리가 조금 늦추자. 왜냐하면 너무 밝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세상이 이게 빛인지 아닌지 좀 몰라볼 정도로 빛의 강도를 좀 줄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세상은 더 추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노릇을 제대로 해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우리의 빛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세상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변 마을 청소하고 노인들을 잘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잘 섬기고 정말 이 또 혼자 이렇게 부모 없는 이 청소년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하는 이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그래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해 이건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정부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대화 한국의 근대화에 기독교의 영향을 빼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다 빼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선 안창호 선생이 젊은이들 모아놓고 너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젊은이들 모아놓고 한 이야기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하려고 생각하는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독립투사가 되어서 싸우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너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독립을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아무리 가까워진다고 별 아양을 다 떨어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성도가 정말 이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인정하는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도 와 너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훌륭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백성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은 축복이다. 불행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정하시며 내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게 불행한 것은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분토맞지 못한 것으로 일단 여겨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른 찬양대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이 원하는 가장 큰 일은 어쩐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사실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교인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네 이 세상 부귀와 어떻게 바꿔 이게 이렇게 그 정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몸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사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베드로도 부름받을 때 모든 일을 다 버리고 그냥 쫓았잖아요. 중대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가룟유다만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넓은 길마다 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본질상 우리가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말해서 군자는 대로 행이라 해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정말 그게 군자다운 모습이고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다. 좁은 길은 갈라. 근데 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일의 끝은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몰라서 그런데 정말 넓은 길로 가는 거 좋은데 그 넓은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때 가서 후회받자 내가 진작 목사님 말을 들었었는데 전도 예수쟁이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그게 협착하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정말 때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고통 기어야 되는 고통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종착점은 생명이다. 사람들은 영생을 원하지만 고난은 원치 않잖아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원하지만 십자가 지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넓은 길 마다하고 좁은 길 가야 되고 세상 사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을 포기하고 배척받는 길을 가야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야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위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문제,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힘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택함을 받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뭐 우리가 주제에 한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지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자들을 위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때로 설교자로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아이 뭐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굳이 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보냈냐? 내 백성을 위해서 보냈지. 내 백성들이 있다. 사실 오늘 이따가 끝나는 결론 부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20절 말씀에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20절 말씀 끝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 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 말이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종들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줬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린 정말 세상 부귀 영화를 분토만토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일을 못하면 하루라도 그런 일 못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게 불행하다. 또 하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너 자신은 부인하고 내가 지고 해야 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배제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뭐 요즘에는 국가도 사실은 잠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보다도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게 뭐 우리 본질적인 상태예요. 나 자신도 내 자신에게 유익하냐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 친다 이거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유익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가 거찰 처소가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거든. 그래 너 따를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가봤자 마실 물도 얻어먹기 힘들고 먹을 뭐 양식 구하는 것도 힘들고 잠자리조차도 힘든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하고 20대 후반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뭐 젊으니까 그냥 집사람도 젊고 저도 젊고 다 젊은 사람이니까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정말 노숙의 길도 가보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뭐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정말 고생을 다 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하나도 고생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신났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 근데 같이 고생하는 거 재밌게 지냈는데 지금 나보고 가서 잠자리 노숙자처럼 잡아라 뭐 걸어다녀 보고 막 돈이 없으니까 걸어다녀 막 계속 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한다면 아 이제는 못한다.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진짜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집도 없다. 잘 곳이 없어. 너 나랑 같이 다니면 길에서 노숙해야 돼. 얻어먹어야 돼. 누가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온 세상을 다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뭐 득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양반들처럼 뭐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쑤시고 뭐 수염이나 이렇게 하고 애매하고 하는 이런 그 가식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만 우리가 늘어놓는다고 해서 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을 받고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이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뭐지 사랑해야지 부모 공경하라고 십계명도 있는데 미워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쌍놈 종교다, 이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모 형제를 공경하지 말라, 뭐 사랑하지 말라, 원수처럼 지내라 이런 말은 아니잖니.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 형제를 때로 등을 돌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모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제가 장손인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41살에 낳은 장손인데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습니까? 정말 어렸을 때 보면 다 보리밥 먹을 때 저만 쌀밥 이렇게 다 보리밥 할 때 그 가운데다가 쌀을 얹어놓고 아버님과 저 둘만 따로 이 쌀밥 드시고 하면서 그렇게 사실 키웠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가라고 그 나와서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 나와가지고 나가라니까 나가요 좀 교회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얻어맞고 물론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부모님들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헌신하신 저는 양친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가장 아쉬운 게 저희 어머니 기도거든요. 제가 유학생활하는 8년 동안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는 몰랐는데 그냥 갔다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야 너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다.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분이 저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사실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효도하고 잘 공경해야 되지만 때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가 방해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방해가 될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이 방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예수의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에 미친 게 낫지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뭐 세상에 쾌락에 미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 내가 예수에 미치는 것이 낫지 저기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뭐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뭐 공부다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난 예수가 싫어. 뭐 이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참 믿게 됐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아 예수 뭐 예수님 말씀 막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친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주님 저기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사람들 둘러보면서 뭐라고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 둘러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하면서 따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혈육 관계를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누가 혈육 관계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모친이다, 내 형제다 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자매로 함께 갈 수 있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거꾸로 예수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뭐 검진하는데 물도 마시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입이 바짝 타는데도 나 이거 마시지는 못하고 의사 말을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렇죠? 근데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불행한 건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최고 행복자다. 이건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최고 행복자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만복의 근원이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물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택함을 받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가 있어요. 뭐 어젯밤에 뉴스 들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복권 당첨해서 18억을 받았는데 4년 만에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좀도둑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잡혀가고 감옥에 갔다고 로또 복권이 결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홀딱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늘 간증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만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으며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겠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홀딱 반할 정도로 내 자신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겠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방부로 한 것인데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로 보고 우리들이 가진 어떤 재주를 보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비천한 사실은 지옥자식 진노의 자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약해 빠진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The Royal Famil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실 가족이다 말이지. 지존자 최고의 높으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왕실 가족이 되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에 이 축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뭐 그냥 자녀가 되는 내 자식으로서 입양만 시키신 것이 아니고 자녀가 누릴 만한 모든 권세를 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의 권세가 어떤 거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이거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그룹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삼성그룹의 모든 재산들을 사실은 내가 다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업의 상속자다, 어느 가문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내력을 내가 다 물려받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부흥사가 와서 하신 말씀이 참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늘 그건데요. 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기억은 없어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느 산골 마을에 화점민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가난하게 참 천대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뭐 국가에 큰 공을 끼치는 일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잘 생각 안 나는데 국가에 큰 공을 끼치는 일을 해서 그게 이제 임금님한테 알려져서 임금님에게 그 보호가 되니까 임금님 이야 이렇게 큰 나라의 유익을 끼친 일을 했으니 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무슨 상을 필요한지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이 화전민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밭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금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좋다. 와서 같이 우리랑 함께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 뭐 그거 정도야 내가 허락해 주지 하고 임금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그 화전민이 사는 마을에 삿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이 화전민이 사는 산까지 가려는데 이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그냥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또 이 산골짜기에서 이게 화전민이 사는 느추한 곳에서 임금님이 앉아서 어떻게 식사를 하냐. 그래서 그 허름한 움막집을 다 헐어버리고 멋있는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였냐면 그 부흥사가 저한테 아니 그때 하신 말씀이 돈을 원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원한 것도 아니고 임금님 와서 함께 식사 한번 해주기로 했더니 도로가 다 깔리고 집도 건설한 게 생기고 말이지 다 모든 게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처럼 행복한 것이 사실은 온 천지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말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괜히 허풍 떠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 잘난 것도 없는 주제, 허풍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는 하늘나라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실을 안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을 간 것이었는데 거기 막 금은 보화 진주가 막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땅에다 묻어놓고 가서 한 일이 뭐였어요? 있는 세간살이 다 팔았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저 미쳤나 가진 것도 없는 게 다 팔고 아니 갑자기 뭐 하려고 저걸 다 팔어?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밭을 가는 이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도 아 저걸 뭐 때문에 사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들으니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땅을 다 소유했다. 소유하고 나서 보니까 와 이게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런 데 있어요. 사람들 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참 가봤어 갔다 그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갔다가는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 다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천국 가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와요. 뭐하러 와 천국 가는데 근데 왜 자꾸 천국 갔다가 오는 사람을 기대해요. 아무리 기대를 여러분을 사랑해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없이는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일단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생각도 안 나요. 너무 좋은데 뭐하러 내가 다시 이 험한 세상에 뭐하러 다시 가요. 지옥 간 사람은 절대로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 문이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못 와요 지옥 간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더군다나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23편 잘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고 나를 안위하신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위로하심, 함께하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누가 나와 함께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부모도 나를 먼저 떠나고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먼저 떠날 수 있고 때로는 자식도 없자도 아무도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지도 않으시고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다. 이게 행복자예요 불행자예요?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나는 행복한 자다. 더군다나요 시편 27편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나가십시오. 시편 27편 1절과 2절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원수들은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말이야.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다. 도리어 환난 중에 있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성도는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알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 사실 1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궁극적인 승리가 뭐냐? 바로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 주눅들 필요 없다. 그 괜히 기죽고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 막판 뭐 하여간 1분 남겨놓고까지 다 쳤다고 칩시다. 그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 다 그런데 막판에 골을 넣어서 이겼다라고 하면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다.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해요. 미워함을 당해요. 정말 박해를 받아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우리들의 원수들을 발로 밟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뭐 여기 준비한 내용이 더 많지만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냥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핍박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내가 응징하겠다라고 나서는 것보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31편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31편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편 31편 1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앞에 원수들이 많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저들이 정말 수월에 내가서 잠잠케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주님께서 진실한 자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그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될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없다.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최고의 행복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웃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순교도 교수대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 보게 되지만 앞서는 역사 속에서 보여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이런 날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